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4일째 그러니까 네 번째 요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요나서의 사상은요 정말 예사롭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속마음 거룩한 질투에 참여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이 요나서 사상의 내용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영혼에 강력한 그런 울림을 주는 메시지인데요. 어쩌면은 정말 아주 불편함을 주는 그런 위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과 악에 물든 인간의 그 이성이 충돌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만 특별히 요나서 4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마음과 인간의 이 악한 악한 이 심령 상태, 이 영적인 현상,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4장에 나옵니다.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외치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뻔하게 자기는 알았습니다. 외쳤더니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매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매결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요나가 기뻐해야 될 것인데 재앙이 임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분노를 뿜어내고 싫어서 편대지를 못했습니다. 요나의 이 감정은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함께 우리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 요나의 이 마음은 누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히려 평안해지니까 요나는 이기심, 시기심이 작동한 것입니다. 이 시기심을 그럼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시기심은 악한 영에게로부터 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3장 1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4장 3절까지 보면은 요나는 재앙이 내리지 않으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했습니다. 화를 막 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니까 요나는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막 이렇게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밑에 3절 보면은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화가 너무납니다. 지금 성이 너무납니다. 지금 날 죽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날 죽이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지금 사람의 본정신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신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2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요나서 1장 앞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을 사랑해서 그 안이 너무 그냥 창궐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서 요나야 너 거기 가서 내가 주는 메시지 좀 전하라 이렇게 요나에게 기도하는 중에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간다는 것이에요.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수르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 미워하는 그런 땅이고 그 족속들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단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그냥 쌩하면서 그냥 어디로 갔습니까? 요바로 내려가가지고 마침 기다리고 있었던 다시스 행 배에 그냥 확 올라타버릴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를 뒤따라가서 그 배에 광풍을 막 꺾음을 줘가지고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3일 동안 요나가 참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지내다가 거기서 정말 생명을 살림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원해서 그러자 하나님 물고기를 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육지에다가 요나를 이렇게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역시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막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요나는 니네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요. 그래서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 정말 진짜 죽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그야말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온 사람인데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본인한테서 견디지 못한 거예요.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이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 요나서에서 4장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악한 시기심이 들어있음을 폭로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시기심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가인과 아벨 형제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냥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꼭 요나처럼 화가 막 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 이 동생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니까 시기심이 확 생겨서 분을 품고 화를 내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덜해서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대부에 그러하여금 화를 내도록 부추기고 격동시킨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사탄의 부추김입니다. 이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제한 없이 잘 살면은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뭐 화를 내서 차라리 자기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바로 사탄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신약성경 에베소 2장에서 2장 1절에서 그 2절을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누굽니까? 이 영이. 이 영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사탄의 영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주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해서 먼저 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비참하게 되어서 죽을 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그냥 화를 내면서 동생을 비난하면서 항의를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뭐 물론 큰아들이 요나처럼 뭐 죽여달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은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따진 이 카다들의 문제가 뭡니까? 탕자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 그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이나 첫째 아들이나 그 다음에 요나나 할 것 없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막 화가 나서 막 견딜 수가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에게 나오는 감정이죠. 시기심 없는 사람이 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이 시기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쫓겨난 사탄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니까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것이 원죄인데 이 원죄의 뿌리가 뭐냐면 바로 사탄의 시기심인 것입니다. 시기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잘 될 때에 기쁨이 있고 남이 행복할 때 기쁨이 있는 것,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아들이 학교 가서 B를 맞았는데 옆집에 바로 사는 아이가 학교에서 A 플러스를 다 맞아오면은 옆집 아이가 좋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싫고 화가 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세상의 논리는 다 싫고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 질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는 사촌이 논을 사면 뭐라고 했습니까? 배가 아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악한 영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불쾌한 감정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죠. 죄로 인한 악한 본성을 터치하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합니다. 남을 대할 때 시기심이 작동되면 반드시 이걸 물리치고 그 다음에 감정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을 사탄이 시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시기했지 않습니까? 이 시기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만도를 가만히 보면 사탄에게 붙들린 것입니다.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면요, 세상의 성공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시기심에 붙들려서 느낌대로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우울해하고 화를 막 내고 요나처럼 가인처럼 큰아들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자폭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오면 빨리 이걸 물리치고 해결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성을 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사실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나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요, 이 2절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나는요, 출애굽기 33장과 34장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 좋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나는 이제 너희들 안 들어갈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냥 내 생명을 그냥 아싸가세요,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난 가겠다 하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뜻을 돌이키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고 있는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주변에다가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자비와 인애와 사랑과 긍휼을 이렇게 대해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이 니느웨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그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니까 힐들이 튀고 그냥 막 죽여달라고 하면서 죽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시기심이 막 들어온다.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해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항상 봐야 되겠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내용이 하나님의 길을 사탄의 길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길은 사랑과 용서이고 의와 구원입니다. 사탄의 길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시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못하게 방해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면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오는 사자와 같이 삼결자를 찾아서 두루다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내부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시기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점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거요. 이거 참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좋아할 수 있는 거. 그런 수준의 이 감정 갖기가 힘들어요, 사실. 샤덴 프로이드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는데요. 그 독일어의 뜻은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심리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이 불행하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인간의 죄의 본성에서 비롯되었고 원죄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감정을 이길 장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느냐면 시기심이 딱 차오를 때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전폭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망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탄이 그를 그냥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실제적으로 그런 감정을 했습니다. 사귀고 있는 남친이 결혼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별을 보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여친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매가 속이 상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둘이 갈라졌어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자매의 그 전 남친이 자매하고 어떤 자매하고 사귀었는데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또 이쪽에 있는 자매의 친구가 그러는데 그 보니까 그 자매 너보다 훨씬 더 못났더라. 그것도 훨씬 모자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매가 그래 너 얼마나 가서 잘 사는지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마음이 든든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니 그 남친이 전 남친이 그 자매하고 사는데 너무너무 잘 산다는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막 이 자매가 시기심이 나면서 열도의식에 빠지면서 우울증에 빠지면서 무기력에 빠지면서 막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느 목사님께 상담을 한 내용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면요 내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그렇죠. 근데 이 자매가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어떤 말을 들었냐면 그렇게 자매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그 자매가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을 어디 읽은 거예요? 그 결혼한 사람하고 얼마나 행복함을 누리고 자녀를 낳고 그냥 정말 사회적으로 건실한 이런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제 저 옛날 그 과거를 돌이켜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전혀 시기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감정인 것 같아도 사실은요,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 영혼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단정 지을 수 있느냐? 단정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가 희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희락은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그냥 막연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뭐 그냥 꽃이 좋아서 기쁘고 저 사람이 좋아서 기쁘고 이런 기쁨이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 되었을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희락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정말 기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이 잘 되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지 않으면 시기 안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옛 속성을 자극하는 사탄의 계략에 감정이 지배를 받아서 시기하게 됩니다. 그럼 불편하게 됩니다. 요나처럼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간증한 거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사님 입으로는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새신자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으면 좋겠다. 새신자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이고 목사님이 또 새신자들 보면서 웃고 잘해주려고 온갖 뭔가 일이 잘해주려고 하니까 화가 자꾸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뭐냐 화가 났대요. 목사님의 사랑과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서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새신자를 볼 때 시기심을 느끼면서 목사님을 볼 때 괜히 화가 막 치밀었어요. 막 견딜 수 없었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또 이 목사님 그러냐면 새로운 VIP들, 새로 오시는 분들을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라고 하니까 너무나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나고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보험되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속으로는 새신도 좀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마음이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을 그렇게 시기했던 사울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원치 않는 질병을 이제 질병에 걸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질병에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대요. 그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고난 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은혜 받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졌고 그런 마음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이 막 시기가 오잖아요. 이건 내 안에 그냥 자연 발생으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고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거나 거기에 예배하거나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 질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그런 질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속마음 거룩한 질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붙들리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게서 그런 기쁨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그 기쁨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기심 이걸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 이방민족까지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미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미국 교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 이웃집에 있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아끼는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여호와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애굽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유다의 원수이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이 이스라엘에게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도 원수로 여겨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선민의식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몰랐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요나는 하나님을 사유화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구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복받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누가 구원되기를 원한다고요?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해서 우리를 미리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앞에 분들이요, 우리를 참 좋아해요. 눈이 오면은 이분들이요, 이 앞을 누르면 청소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그 기계를 가지고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눈 기계로 다 이렇게 치워줘요. 우리 저 사람들에게 사실 1년에 무슨 과일 바구니, 과자 바구니 이렇게 전해주면서 우리 사랑을 좀 나타내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일을 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느 교회 목사님이 했더니, 목사님 입을 딱 벌리고 했더니, 이야, 여분 교회는 정말 다릅니다. 동네 사람들 눈을 치워줘요, 공짜로.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사탄에 속아서 종노릇 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거룩한 질투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 중에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혐오가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건널 아래 앉았더라. 요나가 뭐 보려고 했습니까? 혹시나 니느웨가 어떻게 재앙을 좀 당하는가, 그거 보려고 앉았습니다. 근데 그냥 재앙은 그냥 평안하거든요. 요나가 그냥 막 씩씩대고 막 죽고 싶고 막 그냥 화가 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참 자비하셔요. 그래서 박등굴, 그걸 하나 예비해서 요나를 이렇게 가리게 했는데 그의 머리, 요나의 머리가 이렇게 돼버린 줄 모르겠어요. 그게 이렇게 거느리지게 했더니 막 그냥 더운데 거느리지게 하니까 요나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박등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크게 기뻐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7절에 벌레를 예비해서 그 이튿날 그 새벽에 박등크를 갉아먹게 했기 때문에 그게 시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뜰때 정도 되니까 뜨거운 동풍을 또 하나님이 예비하니까 그 해가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탁 떠오르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혼미하여 또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는 것보다 그냥 죽기를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야, 요나가 진짜 못됐구나 하지만요, 요나가 못된 겁니다. 요나가 못된 거예요. 요나가 못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제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등크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하니까 요나가 뭐라 합니까? 내가 성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막 그냥 거짓을 불거립니다.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압니까? 시기심 이후에 이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요나. 마음속에는 민족의식, 선민의식, 종교적 엘리트의식,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식, 화도 막 자기 마음대로 내는 이기심. 이 감정의 이기심.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지만은, 내 마음에 이기심이 들어오면요, 이것은요, 반드시 물리쳐야 돼요. 내 목적,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밖에 모르는 이 이기심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이기심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감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시기심 다음에는 뭐라고요? 이기심. 이 이기심이 있으면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참 여호와께서 이 요나에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 지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덩크를 아낄 그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아무 말이 없어서 이 뒤에 요나는 말이 없어요. 말할 만한 자격도 없는 거죠.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요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쩌면 요나와 함께 연사역을 감당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끌려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조롱을 받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죠? 시기심, 이기심을 막 자각하는 그 사탄의 영에 속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심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기심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반항심입니다. 반항심. 이 반항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전도와 선교, 영혼 살리는 일, 이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속마음 거룩한 질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성결의 마음을 주고 거룩한 마음을 주고 구별된 심령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거, 세상이 세상 성공이 좋아 보이는 이기심, 내밖에 모르는 내 중심적인 이 이기심을 처리하지 않냐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반드시요? 반항심이 생겨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게 자체가 뭐라고요? 반항심이에요. 하나님을 반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희생, 헌신, 섬김 싫고 편하게 교회 생활하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그렇게 사는 거 맞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10절 11절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요나는 잠수를 타버려요.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왜?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스에 가면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말라기 가면 완전 대판 싸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따지면서 너희는 내 앞에 예배 제사 잘못 드렸다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따지면서 막 깨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끝을 냅니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끝을 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스는 니느웨 회개가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요나스는 물고기 배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해서 다시 살아난 요나 이야기, 이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요나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시기심, 이기심, 반항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있었는데 그 영적인 상태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었느냐? 이걸 지금 말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아니죠. 그래서 이 요나스는 이 선교에 따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들 삶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전도와 또 선교,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해야만이 하나님의 소망, 거룩한 절대에 참여해야만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처럼 시기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반항심이 있는 우리에게 오늘 근데 메시지가 마무리될 때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마다 시기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반항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설득하시고 깨우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시기심 더하기 이기심 더하기 반항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자기 우상화, 불만족인 것입니다. 인생이 왜 불만족합니까? 정말 불만족한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시기심, 이기심, 반항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자꾸 우상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해결책이 뭐냐? 뒤에 세 번째 나오는데 시작!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성경 훈련, 몸을 들이는 성령 충만, 사순절,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몸이 따라가지 않는 신앙생활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 나와서 억지로 예배나 성경이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인데도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어떤 변명으로 몸을 들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위험합니다. 즉색 경고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월달 사순절인데요. 금식도 좀 하고요. 기도 훈련 우리 작정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이 세 가지 훈련에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결론 되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